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요한계시록 10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네, 우리가 지난주에 10장을 공부했습니다. 10장을 공부하면서 바른 복음을 받아 먹은 자들의 삶은 입에서는 달지만 배에서는 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공부를 했습니다. 역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고난이 필연적이라는 것을 함께 확인을 했죠. 네, 지난주에 저희 교회 한 집사님께서 저에게 목사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 목사님 보고 고난 목사래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고난 목사 제 별명이 하나 생겼어요. 그분은 걱정이 되셔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저는 참 그 얘기를 듣고 영광스러웠어요. 제가 존경하는 아더 핑크라든지 리차드 백스터라든지 해리 아이언사이드라든지 제임스 보이스 조지 휘필드 이런 목사님의 별명이 뭐였는지 아세요? 고난 목사였어요. 이 어찌 영광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런 존경하는 그러한 훌륭한 우리 신앙의 선배들과 같은 별명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 우리는 11장을 다음 주에 공부하면서 그 신자의 바른 삶에 대해서 더욱더 자세하게 공부를 할 거예요. 정말 제가 틀렸는지 맞았는지 11장에서 확인해 드릴 겁니다. 하나님께서 올바른 복음 위에 사는 자들의 삶을 어떻게 기록을 해 놓으셨는지 우리는 알게 될 거예요. 그 전에 오늘은 그 그리스도인의 삶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에 대해서 9절, 10절, 11절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을 한번 보세요. 11절을 보시면 작은 책을 받아먹은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백성, 나라, 방언, 임금 네 가지죠. 4라는 수는 계시록에서 뭐라고 했어요? 네 방위 모든 민족을 가리키는 거예요.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모든 민족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여기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 구절 때문에 고전적 세대주의자들은 이때부터가 후 3년 반이 시작된다라고 이해를 해요. 그래서 이때 새로운 예언을 받아서 새롭게 예언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제가 교회론 세 번째 설교에서 그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42개월 또 다니엘서 9장에 72일에 또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 또 7년 대환란 거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교를 해놨으니까 그걸 참고를 하세요. 여기서 쓰인 다시 그 팔린이라는 그 헬라어는 더 깊이 강화하여 더 열심히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11절의 말씀을 좀 더 원어의 뜻에 가깝게 번역을 하면 이제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네가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지금 전하던 것을 즉 복음을 더 강화해서 전해야 한다라는 사명을 내리시는 장면이에요. 이렇게 복음을 받아 먹은 사람들은 모두 공히 그 명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라. 열심히 전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그 시작은 복음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복음. 복이 담긴 소식. 복된 소식이에요. 그 안에는 복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의 이미. 볼까요? 우리가 전에 본 거지만 조금 복습을 하고 넘어갈게요.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그런단 말이에요. 여기서 복주셨다 율로게사스는 과거 시제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미 모든 복을 다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예배당에 와서 또 다른 복을 구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의 개념을 아직 정확히 정의를 내리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그 복음 안에 담긴 그 복이, 그 복의 내용이 뭔지 간단하게 복습을 해보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그 단어가 언제 처음 나오죠? 인간에게 내리신 복. 창세기 1장 그죠? 27절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여기 처음 나오는 거예요. 복을 주시며 바라크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신 복, 바라크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론 아홉 번째에서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 복, 성경이 말하는 복이 뭐예요? 바라크.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인간의 존재, 네페시 속으로 공급이 되는 모든 생명력을 성경은 복이다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이 바라크,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국어사전의 개념의 그런 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을 하고 그 복을 상실했어요.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공급되어져야 하는 곳에 하나님과의 이제 관계가 단절이 됐기 때문에 끊어졌어요. 근데 아직은 살아는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왜 성경이 우리를 가르쳐 죄인을 가르쳐서 죽었다라고 합니까? 이제 그 복의 근원에서 우리는 뿌리가 뽑혀버린 거예요. 뿌리 뽑힌 나무도 금방 죽지 않죠. 살아있지만 언젠가는 사망으로 결국이 지어진 것. 그것을 우리가 죽음이다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런단 말이죠. 우리를 죽었다. 그런데 어떠한 한 무리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복을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것이 복음이에요. Good news. 그 복을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것이죠. 그 복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어요? 복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의 존재, 네페시 안으로 끊임없이 공급되어지는 생명력이라고 그랬죠. 이게 차단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었어요. 김세은 박사가 잘 표현해 놓은 것처럼 뿌리 뽑힌 나무예요, 우리는요. 근데 어떻게 그럼 그 복을 다시 받을 수 있어요? 이 끊겨진 송수관이 다시 이어져야죠. 그죠? 그걸 어떻게 이으셨어요? 어떻게 뿌리를 다시 땅에다, 생명의 근원인 땅에다 박으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렇죠? 그것이 복된 소식이요,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그 복을 공급받게 된 그 삶을 영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땅에서도 영생을 살고 있다,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영생을 지금도 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영생은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 그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지옥에서도 영원히 살아요. 영원히 사는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력이 공급이 되는 그 상태를 우리가 영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영생을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고 영생이라고 하고 그것을 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들이죠. 그죠? 앞으로 뭐 딴 복을 쫓아다닐 필요가 없는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게 얼마나 좋은 건지 알면 엉터리 복 같은 걸 쫓아서 그렇게 목숨 걸지 않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가르쳐 전부 복받은 사람, 복음을 받은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 복이 무엇인가, 그 복이 무엇인가와 그 복은 어떻게 회복이 되는가를 어디서부터 설명하세요? 아브라함부터 설명하시잖아요. 그렇죠?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여기 나온단 말이에요. 이제 그 복이 회복되는 거예요.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예, 복을 상실한 어떤 무리에게 이제 그 복을 회복시켜주시는 전 과정을 아브라함부터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뭐가 뛰어나서 그의 신앙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로부터 복은 어떻게 회복되는가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비롯한 이스라엘은 쇼윈도 안에 디스플레이 되어 있는 견본품이에요. 세상 모든 민족들이 그 견본품을 보고 아 하나님의 복이 회복된 자들은 저렇게 사는 거구나. 야 우리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런 의도를 갖고 복의 근원으로 그들을 딱 세워놓으셨는데 이 견본품들이 수많은 진품들 앞에서 우리만 진짜야 그런 거예요. 우리만 진짜야. 이 플로우 모델들이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실패한 거죠. 근데 여기서 잘 보시면 그 복의 내용이 그 복을 받은 사람에게서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야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처음부터 강조를 하세요. 보시면은 내가 네게 복을 줄 텐데 너는 그 복의 근원이 되어서 다른 이들에게 그 복을 흘려보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거기까지가 복음이에요. 아이고 나는 구원받았구나 감사하다 여기서 끝나면 그건 반쪽짜리라고요. 그 복음이 자기에서 흘러 넘쳐서 남에게까지 전달되어져 가는 것까지가 복음이에요. 왜 거기까지를 복음이라고 하는지를 오늘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6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그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가 복음이에요. 거기까지가 복음이에요. 왜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복을 얻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언뜻 생각하면 그건 귀찮음이죠. 그건 힘듦이죠. 그건 마지못함이죠. 근데 왜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복이라고 그러냐고요. 복음,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복음의 내용 안에 우리가 삶으로 입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까지가 들어있다고요. 왜 그걸 복이라고 그러냐고요. 그것까지가 복이라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그죠? 그것까지가 복이라고 그랬는데 전혀 전도하지 않고 전혀 삶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이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 복을 누리지 못한 거예요. 왜? 오늘 본문에서 그 작은 책을 받아먹은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놨는지 여러분이 오늘 알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3절 보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면 바울 서신을 잘 보시면 믿음이라는 단어가 왕왕 들음이라는 단어하고 함께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우리는 복음은 반드시 전하는 자, 어떤 전하는 자의 입을 통해서만 전파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복음을 듣지 못하고 그냥 나 예수 믿을게 이렇게 나올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모든 일들이 그렇듯이 복음을 전하는 일도 하나님 혼자 하시는 게 훨씬 효율성이 있어요. 우리가 거기에 힘을 보태겠다고 나서봐야 방해밖에 안 돼요, 사실. 그리고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아무리 멋진 논리를 세워서 멋진 설교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눈을 띄고 귀를 열어주지 않으면 못 알아들어요. 근데 왜 우리 보고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냐고요. 혼자 하시지. 오늘이라도 태평양을 쫙 한번 말리시던지 아니면 천장을 확 열고 나오셔갖고 나 있다 이렇게 한번 해주시면 오 진짜 하나님 있구나 이거 될 텐데 왜 우리를 부르시냐고요. 왜? 오늘 본문에서 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복음서, 수많은 서신서에서 왜 너희들은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냐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0절 보세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거 보세요. 우리의 전도가, 여기서 전도라는 것은 설교예요. 설교. 거기에도 프리칭이라고 나와 있죠. 우리의 전도가, 우리의 설교가 미련한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세요. 그것으로는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감동적인 설교를 퍼부어도 인간은 절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성령과 능력이 충만한 스데반이 설교했더니 사람들이 돌로 때려 죽였어요. 베드로가 설교했더니 3,000명이 돌아왔어요. 그것은 너희들의 설교의 내용에 따라서 그들이 돌아오고 안 돌아오고가 결정되어지는 거 아니다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한테요. 잘 읽어보시면 스데반의 설교가 훨씬 논리적이잖아요. 그리고 훨씬 깊어요. 근데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은 때려 죽였다고요. 자, 그렇게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실 것이면서 왜 굳이 우리를 그 일에 부르실까? 왜 우리를 전도의 현장으로 부르실까? 왜 우리를 그 하나님 나라 완성의 도구로, 수단으로, 방법으로 택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 즉 이제 영원히 타락하지 않고 이제 무너지지 않을, 이제 색이 바라지 않을 그 새하늘과 새 땅, 그 완벽한 재창조의, 그 재창조의 사역에 우리를 불러서 동참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에게 상을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신 분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면서 그 재창조, 그 완전한 새창조는 하나님이 다 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부르세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네가 기도했어. 네가 전도해서 그래. 네가 구제했잖아. 이렇게 우리에게 상 주시고 싶으셔서 그러십니다. 그 사역에 우리를 동참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역에 우리가 하나님의 동업자가 되어서 그 일을 이루어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왕의 신분을 지금 허락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빵나무를 안 주셨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빵나무를 안 주셨어요? 그냥 빵나무를 딱 주셔가지고 저기 가면은 그 빵나무에 크림빵나무, 곰보빵나무 뭐 이런 거 이렇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빵가게 하시는 분들 용서하십시오. 근데 왜 빵나무를 안 주시고 밀을 주시죠? 밀을 심어야 돼요. 농사를 지어야 돼요. 피사리도 해야 돼요. 추수를 해야 돼요. 탈곡을 해야죠. 방앗간에 가서 이제 빻아야 돼요. 곱게. 그리고 반죽을 하죠. 간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오븐에 넣어서 잘 굽죠. 그래야 빵이 나와요. 바로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우리를 동참시키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 엄청난 새하늘과 새 땅, 그 창조의 계획 속에 우리를 끌어들이셔서 우리와 함께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레고를 맞추면요, 제가 혼자 하는 게 시간이 10배는 더 빨라요. 근데 저 우리 아들들하고 같이 한다고요. 그럼 어떨 때 신경질 나요. 막 밟아버리고 싶어요, 이거. 확 그냥. 근데 같이 한다고요. 왜요? 이게 빨리 그리고 잘 만들어진다는 것보다 저는 우리 아이들과 이 일을 함께 한다는 것에 더 의미를 두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대우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복이다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자리에서, 전도의 현장에서, 선교의 현장에서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그 자리에서 그렇게 삶으로 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조금씩 조금씩 또 배울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입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긍휼과 인내와 온유하심을 배워요. 그래서 그 성품에 조금씩 동참하게 된다고요.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하나님께서 타락하여 하나님께 등을 돌린 자들을 향해서 어떠한 사랑을 부어주신 것인지를 우리가 조금씩 이해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 속으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시는 일은 전부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그렇게 그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 안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한량없는 배려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보세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었도다. 예수님이 우세요.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날을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복음을 듣지 못하고 그냥 사망으로 떨어지게 될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하나님의 인격이거든요. 거기에 우리를 동참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지 않고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서 Union Christ,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구원받은 자니까 그리스도의 심정까지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 심정도 같이 살아내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전도의 현장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남편에게, 시부모에게, 아내에게, 자식에게 때로는 핍박당해요. 때로는 조롱당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복음이 아니면 내 사랑하는 저 사람이 절대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참아주고 인내하고 오히려 더 보듬어주고 오히려 더 감싸 안아주고 하는 그러한 인내, 사랑, 용서, 오래 참음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보면서.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조금씩 배우는 거죠. 그게 뭐예요? 성화. 그게 거룩으로 향해 가는 길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복이다 그러는 거야. 너희에게 복이다. 우리에게 주어질 궁극적인 그 복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사시는 그곳에서 영원히 사는 것, 그게 복이잖아요. 그러려면 하나님과 같은 성품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지금 여기서 키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의 사역에 동참시킴으로 해서. 그래서 그걸 우리에게 복이다 그러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에 그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복이. 그래서 거듭난 자들은 복음을 전해도 되고 안 전해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의 삶 속에서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나와야 되고 입에서도 예수에 대한 자랑이 나와야 돼요. 근데 왜 안 되죠? 잘 안 되죠. 왜 안 됩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더 못 살거든요. 엄마, 예수 바르게 믿으셔야 돼요. 그럼 엄마가, 너나 잘해, 이 기집애야. 나는 너보다 훨씬 착해. 그러죠? 형제요. 예수 믿읍시다. 아, 그럼 예수 내일부터 믿고 오늘 한 잔. 그래, 그럼 내일부터. 그리고 또 같이 가요. 그러니까 안 되죠. 그 복음을 전할 면이 안 쓰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보세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므로다. 내가 내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알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득불해야 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우리말로 부득불이라는 말은 마지못해라는 뜻이 더 강하지만 여기서 쓰인 헬라어 아낭케라는 단어는 헬라의 숙명론에서 나온 거예요. 헬라는 델포이와 아테네의 신전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거기서는 신탁이 떨어졌다고요. 그래서 사제가 그 신탁을 받아서 그 신탁의 당사자들에게 전해줬어요. 너는 신이 이렇게 살으래. 넌 이거 하래. 만약에 그 신탁을 받아갖고 아유 난 그거 못하겠어요. 힘들어요. 그러면 벌은 벌대로 받고 그건 또 끝까지 해야 돼요. 그런 헬라의 숙명론에서 쓰인 단어가 바로 이 아낭케예요. 부득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그렇게 부득불, 거스릴 수 없는 운명 같은 거라는 거죠. 그거 없이는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이 삶이 안 나오고서는 절대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못 가요. 거스릴 수 없는 운명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에게 벌써 이 땅에서 상이 주어졌다고 그래요. 18절에 보면. 그죠? 사도 바울이 상을 받았대요. 근데 그 상의 내용이 뭐예요? 내가 상을 받았다. 그 상이 뭐냐면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응당 받아야 할 것들을 받지 않았고 값없이 기쁘게 전하는 온유함과 사랑과 인내 이런 것을 벌써 상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상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 천국에 가면 뭐 개털 모자 쓰고 누구는 면류관 쓰고 이런 상급이 아니라 그게 상이에요. 그 사람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 있는가.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저에게서 언뜻언뜻 보는 그런 거. 상. 상 많이 받은 사람의 모습. 그게 상급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걸 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너무 좋은 거니까. 너무 좋은 거니까 그걸 복이다. 그러는 거예요. 복. 그래서 복음을 받아 먹은 자들에게 복음 전파의 명령이 떨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4절을 보세요.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복음을 먼저 받은 자들은 모두 빚진 자라고 그래요. 여기에서 빚진 자, 오페일레테스라는 말은 그 빚을 갚지 않으면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악성 채무자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악성 채무자. 복음을 받은 여러분들 모두는 다 악성 채무자예요. 이걸 갚아야 돼요. 안 갚으면 안 돼요. 감옥에 가요. 그러니까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전하지 않는 자들은 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은 뭐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이거 갚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삶에서 안 나오는 사람들은 절대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파는 우리에게 부과된 의무요 책임이기도 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3절 보시면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는 말이 있죠. 여기서 참여하다라는 말, 순코이노노스라는 말은 joint partaker라는 말이에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받은 복음을 나는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함으로 해서 내가 전하는 복음을 나도 같이 누릴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는 복음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가벼이 넘길 그런 이야기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복음을 전해보지 않은 사람들, 전혀 그런 생각도 안 드는 사람들은 진짜 복음을 받지 못한 사람일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제가 전도와 선교에 별로 관심이 없는 줄 알아요. 제가 전도나 선교에 대해서 여러 번 설교를 했는데 그때마다 제가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면 여러분 세계를 품에 안기 전에 여러분의 거룩부터 챙기십시오 그랬어요. 그죠? 너나 잘해. 그렇게 결론을 내렸단 말이죠. 그리고 올바른 복음부터 정리를 하십시오 그랬단 말이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은 선교나 전도에는 전혀 관심이 없나 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설교를 한 것은 외식이나 종교행위, 신율법주의 혹은 형식, 자기의 그런 것들에 빠져서 엉터리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한 경고를 한 것이지 선교나 전도의 중요성을 제가 무시한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경주해내야 할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그런 어떤 경건한 형식, 종교 행위 그런 걸로 그냥 때우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경고를 한 거죠. 이러한 형식주의, 신율법주의 같은 것은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치명적인 독이에요. 그냥 경건한 형식 속에 이렇게 들어갔다 나오면은 난 오늘 뭔가 한 것 같고 내가 어떤 종교 행위를 하면 하나님 앞에 좀 떳떳해지고 이런 것들. 제가 세계선교대회에 가서 중앙아시아에 가 있는 선교사 친구를 만났어요. 제 고등학교 동창인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만날 때마다 너무 힘들어, 괴로워. 그냥 얼굴을 보면 이렇게 찌들었어요. 그럼 그냥 와 그랬더니 그래도 어떻게 와, 그럼 그냥 있어. 그리고 또 만나면 또 힘들어. 그럼 와, 그래도 어떻게 와, 그럼 그냥 있어. 근데 너 왜 못 오는 거냐? 그랬더니 내가 여기에서 이 일을 그치고 돌아가면 하나님이 날 벌 주실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함으로써 걔는 안전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선교사도 아니죠. 이 설교 들으면 굉장히 화를 내겠지만 그거는 선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형식으로 빠져서 그걸로 신앙생활을 때우려고 하는 것을 제가 경고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뱅키트나 콘서트 때 돌아와요 부산항해를 부르는 거예요. 목사가. 이 경건한 왕보수 설교를 하는 제가 그런 노래를 부르리라고는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죠. 오히려 제가 그냥 입만 열면 아멘, 입만 열면 할렐루야, 옷도 그냥 검은 거 입고 다니면서 그냥 그렇게 경건한 모습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다면 우리 교회가 아마 더 커졌을걸요? 그런 거 보기 싫어서 나간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제가 왜 오늘도 아침에 찬양인도를 하면서 제가 기타를 들고 여기에 서냐면 그런 형식주의는 깨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독이에요. 독. 진짜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나가서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렇게 경건하게 뭐 하나 하고 가면 일주일 동안 그거 힘삼아 개판으로 밖에서 사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다라는 걸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도 부르는 거예요. 뭐 칠갑산도 불러드리고. 신앙생활이 뭔지를 정확히 알고 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서는 신앙생활을 배우는 곳이고 나가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전부 그건 안 하고 여기 와서만 경건한 척 쇼 하다 간다니까요. 그걸 깨자고 하는 거예요. 저는 선교사에게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대학부 때 이미 선교사 훈련을 마쳤다니까요. 그 어려운 걸 대학부 때 공부를 다 하면서 선교사 훈련을 다 마쳤다고요. 지금도 언젠가는 제가 선교사로 나갈 것이다 라는 그 생각을 버리지 않고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매년 3년마다 휘튼 칼리지, 시카고 휘튼 칼리지에서 열리는 세계 선교 대회에 참석을 해요. 거기 가면 수천 명의, 세계 각국에 나가 있는 수천 명의 선교사님들이 오신다고요. 그 가까이에서 일주일 동안 이야기하고 간증도 듣고 그들의 삶을 나누고 할 수 있어서 그게 좋아서 가요. 근데 제가 선교에 대한 관점이 거기서 바뀌었어요. 훌륭한 선교사님들이 참 많은데 어떤 분들은 자기가 거기 가서 전해야 될 복음조차도 정리를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대라는 것이죠. 그거는 정복이지 선교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렇게 무작정 그냥 가면 안 되겠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냥 떠나는 게 능사가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그렇게 설교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 자기가 가서 전해야 할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히 디파인하지 않고 가서 유치원 수백 개 짓고 학교 수백 개 짓고 빵공장, 국수공장 지어봐야 그건 봉사활동이죠. 그건 불교인 이슬람인들이 훨씬 더 잘하고 있어요. 통일교 아주 잘하죠, 그런 건요. 우리 기독교가 예수의 이름을 갖고 똑같이 그걸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왜 그런 것에만 관심을 두냐고요. 그래서 그거는 하지 말자는 거죠. 그거는 하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선교를 너무 소홀히 여기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였을 수도 있어요. 제가 만난 무수한 선교사님들 중에 제가 존경할 만한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셨었어요. 그중에 4년 전에 하와이 선교대회에서 제가 만난 부부가 있어요. 젊은 부부였는데 4살 난 딸이 있었어요. 그 아내가 그때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그분들은 아프리카의 어떤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어떤 200여 부족이 모여 사는 그 부족에게 가서 그들의 말로 성경을 번역을 해주는 위클리프 선교회 소속 선교사였어요. 그러니까 딸내미를 데리고 거기를 딱 들어갔는데 그 부족은 말은 있는데 글이 없어. 글이 없는데 어떻게 성경을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일단 말부터 배워요. 몇 년간에 걸쳐서. 그리고서는 글을 만들어요. 글씨를, 글자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세종대왕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걸로 성경을 기록해요. 그리고는 그 글자를 가르쳐요. 부족들에게. 그리고 나서 성경을 주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복음을 설명해요. 20년 계획하고 있더라고요. 그 젊은 부부가. 그거 다 하는데 20년 걸릴 거래요. 전기도 안 들어와요. 수도도 없어요. 먹을 것도 변변치 않죠. 똑같이 먹어요. 마을에 뭐 큰 일이 있어서 노동력이 필요하면 같이 가서 일도 하세요. TV, 인터넷, 게임, 비디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이분들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제가 숙소로 쫓아갔어요. 나중에. 근데 그 가족들에게서 향기가 나요. 아마 순결, 순수라는 것에 냄새가 있다면 그 냄새일 것 같아요. 향기가 나요. 이렇게 얼굴을 딱 보는데 저까지 이렇게 정화가 되는 것 같아요. 쭉 이야기를 듣는데 제 대학 후배들이더라고요. 서울대 후배들이요. 둘 다 서울대 졸업했는데 얼마나 꿈이 많았겠어요. 얼마나 비전이 많았겠습니까. 그 이름도 알지 못하는 얼굴도 모르는 그 부족을 위해서 자기 4살짜리 딸의 인생을 포함한 전 가족의 인생을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분들은요. 저녁마다 마을 동산에 올라간대요. 세 식구가. 황혼역이 되면은 일제히 200여 가구에서 저녁을 짓는 연기가 올라온대요. 그 연기가 올라올 때 셋이서 함께 손잡고 기도한대요. 리빙스턴의 전기를 보는 것 같지 않아요?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그걸 보고 하나님 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저 사람들에게 예수를 알게 해주십시오. 평생을 그렇게 기도하면서 의료 선교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이 리빙스턴의 심장은 못 갖고 간다. 심장을 도려내서 아프리카에 묻고 몸뚱아리만 박제해가지고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가지 않았습니까? 그 리빙스턴의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주님 지금은 아무도 예수를 아는 사람이 없지만 저 사람들이 우리를 가르켜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 저들이 예수를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셋이 기도한대요. 그러다가 한 소녀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 소녀가 받아들였어요. 처음 한 소리가 왜 이제 오셨어요 했을 때 왜 이제 오셨어요 그러더래요. 그 얘기하면서 눈물을 막 흘리더라고요. 왜 이제 오셨어요. 그 소녀가 코끼리 근육병을 앓고 있는 소녀래요. 아프리카에 있는 병이라는데 다리를 못 움직이는 거래요. 그런데 그 복음을 듣자마자 수마일씩 떨어져 있는 자기 친척 부족들에게 가갖고 그 이야기를 하더래요. 걸어다니지도 못하는 애가 찾으러 가보면 친척 집에 가 있대요. 가서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더래요. 안타까워서 예수 믿어야 된다고.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건져지고 있어요. 아름답죠?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알아들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는 왜 가치라는 게 없겠습니까? 꿈이라는 게 없었겠어요? 소망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진짜 큰 게, 진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알고 나니까 던져버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어느 날 포항공대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공학박사로서 전도 유망하던 그 한 젊은 선교사님이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두 딸과 함께 중국으로 떠나면서 자기를 파송하는 교회에 쓴 편지를 제가 읽었어요. 제 친구예요. 대학 동창이에요. 포항공대에서 공학박사학위를 할 때 단칸방에서 살았어요. 고등학교 다니는 딸이 둘 있어요. 근데 넷이서 한 방에 살았어요. 그 친구가 가면서 이런 편지를 썼어요. 지난 세월 속에 포항의 단칸방이 좁았던 만큼 가족들 간의 거리도 가까워졌는데 세상 사람들은 보다 많은 방과 좀 더 큰 집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면 불행을 집으로 불러들이는 분주와 집착과 비교가 밉지도 않은지 궁금해집니다. 아, 정확하게 보고 있어요. 왜 좀 더 빠르고 편리하고 안락하고 화려하고 거창한 것에는 구름처럼 사람이 모이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길이와 높이를 깨닫고 싶어하는 모임에는 빈 의자들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알려져야 할 그리스도의 비밀이 여전히 비밀로 남아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확연하게 구분되는 두 종류의 삶이 세상의 존재함을 깨닫게 해주신 것은 바로 그분의 전적인 은혜와 긍휼에서 나온 것임을 고백하며 이제 중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아직도 부모님과 친척과 친구들은 저희 가족이 중국으로 가는 것에 못마땅한 시선과 만류를 보냅니다. 그러나 저희 가족이 힘을 소유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는 힘을 버리는 길, 중국을 향해서 떠나가는 이 길, 이 길을 그들이 어리석게 보고 있지만 바로 십자가에 도는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기에 그들도 그 멸망의 도를 벗어나 구원의 길로 접어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훌륭하죠? 제가 여태까지 1년 반 동안 설교한 내용이 여기 다 들어있지 않아요? 제 친구라니까요. 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은 훌륭한 사람끼리 친한지 몰라요. 저는 이 친구는 중국의 복이라고 생각해요. 몽골 쪽으로 갔는데요. 그냥 똑같이 살아요. 똑같이 살아요. 공학 박사인데. 그리고도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몰라요. 1기사역 끝나고 나왔다가 바로 2기사역 또 들어갔어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확한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서 그 언어를 그냥 습득해가지고 이 정확한 복음 막 쏟아 넣는 거예요. 가서. 몽골의 복이죠. 이 친구는요. 아름답죠. 저는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들을 저는 못 봤어요. 요즘은 이 아름다움이라는 게 너무 왜곡이 되어져가지고 엉뚱한 아름다움들 추구하죠. 이사야서 52장 7절 보세요.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How beautiful! 이때는 도로 포장도 안 돼 있고 신발도 변변치 않아서 그 사람들의 발이 아름다울 리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발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 발이. How beautiful! 그러잖아요. How beautiful! 이게 진짜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How beautiful! 이야! 아름답다. 내 아들 진짜 아름다운데? 내 딸 정말 아름다운데? 하나님으로부터 그 소리 들으셔야죠. 기원전 490년에 아테네의 마라톤 광장에서 전쟁이 있었죠.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왕이 수십만 대군을 끌고 아테네를 공격했어요. 아테네 군사는 수천 명밖에 없었어요. 조족 지혈이죠. 근데 아테네가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그 병사 중에 하나가 어떻게 했다고요? 42.19km를 달려서 쉬지 않고 달려서 이겼어요. 그리고 죽었다고요. 그래서 마라톤이라는 게 생긴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복된 소식, 이 good news, 복음이 그것보다 값어치 없는 소식입니까? 우리에게는 왜 그런 간절함이 없어요? 빨리 전해주고 싶어서 조금 쉬었으면 안 죽었을걸요? 한 번도 안 쉬고 달린 거예요. 너무 좋아서 이겼다! 그러고 간 거죠. 우리 그러냔 말이에요. 심지어 여러분이 사랑하신다는 여러분의 부모와 자식과 형제가 예수를 안 믿고 있는데도 전혀 관심이 없어. 그 사람들이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들일까요? 지옥을 진짜 아는 사람들일까요? 진짜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입니까? I don't think so. 복음은 이렇게 시시한 게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할 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어줍지 않은 비디오 보면서 시간 보낼 시간이 있습니까? 술이나 퍼 마시면서 시간 보낼 시간이 있어요? 잡담이나 하면서 시간 보낼 시간이 있냐고요. 우리가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진짜 죽어간다면서요. 죽었다며요. 생명의 근원에서 뿌리가 뽑혀서 이제 죽은 자들이라면서요. 그들에게 이 복된 소식을 이 생명의 송수관을 갖다가 소개하는 일보다 더 급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어떻게 이 일은 아무도 안 하고 있으면서 엉뚱한 자기 배를 위해서만 그렇게 수고하고 있냐 말이죠. 다 가짜예요 그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삶이 적혀있는 책들을 많이 보세요. 그래서 제가 경건서적들을 여러 권 사드리는 거예요. 사서 읽으세요 그러면 안 읽으실까봐 사서 드리는 거예요. 근데도 안 읽으세요. 사서 주는데. 목사 월급의 반을 쪼개서 책 사서 갖다 주는데도 안 읽어요. 그분들이 어떻게 사셨는지 보세요. 결심문을 써가지고 다니면서 선언문을 써가지고 다니면서 신앙 고백서를 써가지고 다니면서 안주머니에다 꼬매고 다녔어요. 그렇게 사는 게 나에게 복인 걸 알았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 이렇게 살아드리자가 아니라 이게 내 복인 줄 알았기 때문에 혹시 잊어버릴까봐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우리는 왜 그런 열심이 없냐 말이죠. 종교행위 뒤로 숨지 마세요. 형식 뒤로 숨지 마시고 여러분이 해내야 할 신앙 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우리의 복이에요. 합정동에 가면 양화진이라는 데가 있어요. 조선에 들어온 선교사님들 그분들의 무덤이죠. 아무도 돌보지 않아요. 들어가는 길까지 다 막아놨어요. 서울시에서. 제가 즐겨 찾던 곳이죠. 그 옆에 극동방송이 있어서 갈 때마다 갔어요. 가서 제가 묘비를 하나하나 이렇게 짚으면서 그걸 다 읽어봤어요. 조선을 그렇게 사랑해요. 두세 살 먹은 자식들이 와서 같이 죽었어요. 그들이 무엇 때문에 스코틀랜드, 영국, 네덜란드, 미국 그들이 무엇 때문에 그런 풍요의 나라에서 와서 전염병과 과로와 노동과 핍박의 칼날과 그런 곳에 자기의 목숨을 던질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전염병에 걸려서 본국으로 송환이 됐는데 몰래 다시 왔대요. 나는 조선에서 죽겠다고.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진짜 복이 무엇인지 알았던 거예요. 어떻게 나로부터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이 흘러가야 하는지를 하나님이 설명해 놓으신 그 복음을 확실히 깨달았던 거예요. 어떤 게 기쁘고 행복한 삶인지를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간 거예요. 그 길을 간 거예요. 인도와 아프리카에서 평생 선교하다가 죽은 시티 스터드. 영국의 억만장자였어요. 그리고 최고의 크리켓 선수였어요. 대표 선수. 그런데 그 억만장자인 재산을 다 헌금하고 인도로 갔어요. 죽을 때까지 선교사로 살다가 죽었어요. 예일대 출신의 갑부였던 윌리엄 보이든 같은 사람. 그 재산 다 헌납하고 이집트에 가서 터번 쓰고 죽을 때까지 선교하다가 죽었어요. 미친 사람들인가요, 이 사람들이요? 우리는 예배당에 와서 예수 이름 부르면서 그거 달라고 하는데 왜 그걸 다 버리고서 엉뚱한 데 가서 죽어요? 그 미친 사람이잖아요. 우리 지금 이 시대의 복음으로 따진다면. 미친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이 정말 소망이 뭔지를 안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뭘 추구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육신이 필요했어요. 몸이 필요했죠?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사역하십니다. 몸이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누구라고요? 우리예요. 여러분과 저. 근데 팔다리가 움직여주진 않아요? 이제 방학을 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제 한국이나 또 타주에 있는 집으로 돌아가게 될 텐데 여러분 가서 뭐 하실 거예요? 스노보드 타러 가실 거예요? 친구들 만나서 뭐 한잔 하실 겁니까? 잡담하느라고 시간 다 보내실 거예요? 뭐 하실 겁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주고 오세요. 아직까지 여러분 가족 중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분들이 계신데도 그냥 넋놓고 계셨던 분들 계시죠? 언제까지 직무유기하실 것입니까, 여러분? 진짜 사랑하세요, 그분들을? 왜 못하세요, 근데? 그거 하려면 내가 사랑하는 걸 놔야 되니까, 그죠? 이거 아까워가지고 그거 못하고 있죠? 왜? 지금 이 상태로 전하면은 니나 잘해. 그러니까 이걸 놔야 되는데 이거 못 놓으니까 천정긍구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천국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게? 진짜 지옥이 뭔지 아는 사람이에요? 진짜 그 가족을 사랑한다는 게 맞아요?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복음은 자기가 받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흘러야 되는 것까지가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셨다. 그런데 그 복음이 어디까지냐? 너로부터 복이 다른 사람에게까지 흘러가는 것까지가 복음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목숨 걸고 전하세요. 진짜 사랑하면. 아니면 말고요. 아니면 말고. 근데 왜 사랑한다고 그러세요? 사랑 안 하면서. 전도라는 것은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을 보면서 눈물 흘리셨던 그 예수님의 애통, 그 마음을 조금 알아들이는 거예요. 이제 방학을 하면 우리 유정이가 중국에 간대요. 4일 동안. 몰래 갈래다가 들켰어요, 저한테. 지난 여름에 우리가 단기 선교 갔었죠, 장춘에. 그 아이들에게 6개월 동안 계속 이메일로 복음 전하고, 홈페이지로 복음 전하고, 전화로 복음 전하고 하다가 마무리 확인 도장 찍으러 가는 거예요. 혼자 발톱 두 개씩 빠져가면서. 그 하나님의 눈물을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애통함을 아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주 대견스러워요, 저는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예수의 심정을 조금만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배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 가족의 행복 이런 것에서는 조금 벗어나셔서 이제 내가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조금씩만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리는 명령이에요. 큰 소리를 한번 같이 읽죠.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